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윗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물론 좋지만은 성경 말씀이 과연 어느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답변을 두 가지로 제시해 왔어요.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받았다가도 상실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상실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양대 진영의 주장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양편 주장을 충분히 소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내가 확신할 수 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구원을 확신하는 쪽의 근거 본문은 대표적으로 한두 개를 들 수가 있어요. 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9절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이제 다른 쪽의 주장을 보면은 이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나중에 가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을 그냥 더 이상 안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그러면 그냥 대체로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 본문의 문맥에 따라서 그런 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최종 단계에 가서 하나님부터 이제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약에서 물론 상과 구원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이 두 개의 개념이 상과 구원이 너무도 이렇게 밀착이 돼서 미래적 구원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갖는 그런 최종적 구원이 상을 받는 마지막 단계의 사건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상과 구원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사후에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최종 단계의 유업의 상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환난 때에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꾸준한 삶을 살면은 나중에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구원 상실 가능성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 제시하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은 이런 식이죠.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지금은 제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서 나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참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예수를 더 이상 안 믿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 아마 우리들도 좀 보았을 거예요. 도중하차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안 돌아와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6장 있지 않습니까? 그 6장을 보면은 이거는 구원 상실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죠. 그 본문은 이런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랬어요. 이 말씀은 구원의, 구원 그 상실의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최종적인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 본문 6장은 굉장히 논쟁이 많은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믿는 것을,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저는 히브리서 전체의 책 전체의 중심 주제, 대표적인 주제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유업에 대한 것이다. 성도의 유업, 나중 구원 이후에 한 게 첫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의 상을 받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 그렇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 입장에 있는 말씀은 구원 상실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업의 상을 잃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도 역시 구원 상실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서 제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 상실을 주장하는 그 책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확신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면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다. 신자 생활이 오히려 느슨해져서 구원 상실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주여주여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과연 신약교회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구원을 지켰단 말인가? 초대교회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에요. 좀 수준이 좀 낮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신약 전체에서 그들의 구원을 의심해서 경고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구원과 성화에 대한 이슈를 조금 터치를 하겠습니다. 이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원이란 거 하고 성화를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화란 말은 여러분 아시죠? 그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성화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손자들 있잖아요. 뭐 헐컹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거 그런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크리스천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자, 그런데 구원과 성화를 일단은 좀 뭐 구별해서 보자 이거죠. 구원과 성화는 굉장히 밀착된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을 동전의 안팎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돼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동전의 안팎? 그 서구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 말을 사용해 왔는데 우리나라에 뭐 진즉이 그 말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번역서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겠죠? 지금은 그 말이 아주 하나의 표준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동전의 안팎이라야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성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한쪽이 있다면 다른 쪽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기계적인 대입이 되면은 우리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나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없잖아요. 나는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 예수를 본받은 삶, 날마다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기에는 나 자신 너무나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회의가 들어가기까지 하는 거죠. 구원의 안전성과 구원의 확신을 혼란시키는 까닭은 구원과 성화를 하나의 묶음으로 너무나 접착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거나 아예 처음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에요. 과연 여러분 어느 정도라야 내 눈에 동전의 안팎이 맞춰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누구의 잣대로, 누구의 눈금으로 이런 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증거를 재는 어떤 뭐 표준 잣대가 있어요? 내 눈입니까? 내가 정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어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초능력이라도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 뒤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동기와 목적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람의 눈이라는 건 속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건 넘어가잖아요. 미국에 어떤 주의 유명한 자선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커뮤니티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또 그런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분을 모셔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TV에도 자주 나왔고 또 이분이 뭐 경찰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 소방서라든지 뭐 종교단체, 뭐 문화단체, 교육시설, 거기에 아주 단골 후원자였어요. TV에 자주 나왔고요. 이 사람 뭐 자기들 행사에 초대하면 막 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거물급 마약범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면은 누가 그를 보고서 동전의 안팎에 안 맞는다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란 것은 구원의 확신과 연결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면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대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존 웨슬리 잘 아시죠? 예를 들면은 그분은 구원의 상실을 믿는 그 가능성을 믿는 아르미니안 주의자였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은, 교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예외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 성도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죠. 이제 그러면 제가 기초, foundation 하고 superstructure, 상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막 예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또 과연 그러한가, 또 구원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좀 비춰보려고 그래요. 기초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기초는 상부 구조는 뭐냐?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부 구조물이 있죠. 근데 기초라는 것은 한 번 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단단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기초는 놓았으면 변하지 않죠. 원칙적으로 이게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초 공사 잘 해야 되는데 기초라는 것은 구원의 바탕입니다. 기초는 구원의 바탕이에요. 이 기초와 상부 구조에 대해서 아주 잘 예시한 성경 본문인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구원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그 기초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기초 위에 놓인 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무너지시거나 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어요. 그냥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를 믿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면에서 나에게 변화가 왔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의 위치에 변화가 옵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탄과 죽음과 사망의 이 영역에서 내가 전에는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 들어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의 신분이 바뀌어요. 나의 위치가 바뀝니다. 내가 어둠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이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나의 위치가 어둠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에 있어서 전격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는 어둠의 왕국에서 사탄을 섬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섬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섬기다 그 다음에 또 절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신분상의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위치의 변화라는 것은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초 안으로 들어간 성도의 신분과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 안으로 들어간 성도의 신분은 영구적이거든요. 기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한번 들어갔으면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위치와 신분이 취소되거나 예수님이 쫓아내시거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 상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냐면 구원은 이룰 수 있지만은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편리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만약 왔다 갔다 한다면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영원성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기초이기 때문에 불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킹이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와 구원의 확신. 여기서 제가 칭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칭의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전통적인 개신교의 칭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뭐 근자에 우리나라의 그 앤티 라이트, 톰 라이트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학용어로 새 관점 학파라는 New Perspective. 그 새 관점 학파의 칭의로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칭의론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앤티 라이트 말하기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면 죽어봐야 한다. 근데 신약의 칭의로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바탕이에요. 그래서 신분과 위치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가 용서되는 것.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탄의 영역에서 구출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겼어요. 전입된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집약한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칭의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원성과 안전성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냥 아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아는 것도 확인해 보고 또 그것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칭의를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을 볼 때 죄가 전혀 없다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아. 아이고 내가 아직도 죄 짓고 하는 죄인인데 무슨 칭의예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됐나 보죠.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지 않대.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칭의가 의미가 없어요. 칭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지 이것이 내 몸에 피부로 와닿지 않으면은 크리스천 라이프에 생동하는 것이 없고 뭐 그렇게 구원이 그렇게 뭐 대단하게 기쁘고 영광스럽고 그것을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은 누구나 사탄의 영역에 갇힌 자들로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다 그러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죽었어요.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나게 됐다. 죄의 용서가 있어야만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풀어주지 않아요. 넌 죄인이니까 넌 내 거야 이러겠네요. 자기가 소유주라고 주장합니다. 칭의는 죄의 용서를 받고서 위치가 변화됐다. 그런 뜻이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죄가 없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로운 자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중요한 간주한다. 말을 바꾸면 내가 실제로 죄가 정말 없어서 그래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 처형에 의해서 대신 갚아졌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사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서 그런 줄로 여기라. 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뭐 멀쩡한 죄인을 놓고서 죄가 없다고 또 그런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믿음으로 됩니까? 억지로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힘들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칭의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거룩한 행위로 의인이 된 것도 아니고요. 뭐 내 행위가 전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여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난 다 해결됐죠. 난 죄인이 아니잖아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적으로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갔다면 그 안에 내가 놓여져 있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와의 관계에서는 나는 이제 죽었어. 그건 끝났어요. 그때의 삶은 끝났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칭의는 우리가 정죄 아래 있지 않다 그거예요. 죄인들은 정죄 아래 있죠. 그러나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으면 하나님 눈에 볼 때 죄가 없으면 정죄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면은 정죄함이 없다고요. 내가 정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뛰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날이 있지 않은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에 그 다음 중요한 말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춘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것은 영구적인 법적인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있는 자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칭의는 느낌이 아니고 하늘 법정에서 나를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 바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는 칭의의 선언을 받고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한번 됐으면 여러분 영원히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되는 것이 뭐 나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뭐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칭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은 신분이 변하고 그 변화된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신분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서 이렇게 됐다 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님은 아, 나는 원래 하나님의 근원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필요한 모든 권을 준비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그럼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을 받지 않는 특권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입양을 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이 됐으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호적에서 파내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꽤 오래됐습니다만 미국에 왔을 때 그 제가 머무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 그분의 그 이웃 어떤 분이 한국에서 그 애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법원에서 선고가 판단이 있으니까 같이 가볼 거냐고 해서 그 당연히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갔어요. 법원에 가봤는데 판사가 입양서를 다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다 거친 후에 이렇게 말해 아무개는 누구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선포한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이 선포된 것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주로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으면 영구적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실될 수 없는 일종의 틀입니다. 틀.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틀을 채우는 문제가 있죠. 그 안에. 그것이 이제 성화죠. 거룩한 삶이고. 기초 위에는 상부 구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기초 위에 상부 구조물은 신자들의 거룩한 행위예요.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불변의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의 목적은 뭐라냐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빛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심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에 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말을 집어넣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조심하라, 조심. 조심해서 힘쓰라. 선한 일을 힘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자가 구원을 받고 이제 칭의의 선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세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불 속에서 뛰쳐나온 것에다 비유했어요. 불이 막 타고 자기 집이 그 안에 자기가 지금 평생 모아놓은 보물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잔뜩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타버려요. 하나님 눈이 볼 때는 그 눈을 보실 때는 그게 다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끌어모으느라고 평생을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그 모든 나의 자랑과 나의 잘난과 나의 업적과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고 빨가벗고 뛰어나오는 것처럼 그 영혼은 구원을 받되 그 모든 것은 다 타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손해를 받는다 그러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속을 통과하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벌의 하나님이십니다. 잘한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고 못한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매우 감사하지만 다른 한면에는 매우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죄와 죽음에 덮인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대속주로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누구나 의롭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성령을 받고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이 생명의 새 생명의 시작이죠. 아무도 주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업의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면서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사후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선한 일에 힘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틀이나 기초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성취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의 상을 받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심판날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을 원하세요? 칭찬만 못 받으면 괜찮은데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징계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성경 분명하게 내가 영혼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면은 반드시 잃는 것이 있어요. 손실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잃고 내세에서도 잃게 됩니다. 내가 끌어모은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끌어당기는지 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다 타버리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일처럼 더 큰 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거 완전히 거저받는 것이라고요. 경건을 하지 않아요. 내 죄인이에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나의 주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부복하고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복음의 스캔들이 있어요. 어떤 스캔들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으라. 내게 그리스도를 주니까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칭의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원이 굳건해질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굳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오직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거룩한 삶은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그냥 거칠의 바리새인적인 삶이 되고 맙니다. 칭의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려고 하지 마세요. 칭의의 확신이 내게 내 뼈와 살에 굳게 들어와 있지 않고 심장을 뛰게 하지 않는데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 보다 나은 크리스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하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맹세하신 것을 그렇게 해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을 결코 뒤집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우리의 칭의를 뒤집거나 빼앗아가거나 번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상실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빕니다.